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37절까지 말씀, 그리고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두 군데를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오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로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안은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그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가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군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저희 교회 설립 16주년 기념 주일을 도맞이해서 특별히 김원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시게 되었습니다. 김원수 목사님은 독립개신교단, 흔히 이제 IRPC라고 말하는데 Independent Reformed Church라고 해서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는 그런 교회다, 교단이라는 뜻인데요. 회중교회라는 뜻은 아니고 인간의 어떤 권위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반어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립개신교회 교장으로 가르치시고 이제는 대전의 성은교회에서 가르치셨던 사역하였던 김원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복을 주어 거룩하게 하신 이날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께 저희의 사정을 다시금 아뢰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소경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주먹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벙어리의 입을 열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와 같이 해 주셔서 저희의 눈을 열어 주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현상교회 설립 16주년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달라는 청을 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 주님께서 어떻게 세우시는지 주님의 말씀에서 잘 가르쳐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도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택한 본문에서는 무명의 여인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울 때 능력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교회가 개혁교회답게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잘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사시는 방식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수넴 여인입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무명의 여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는 그러한 여인의 마음 가운데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셨고 그 새로운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대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는 나의 교회를 이러한 믿음 있는 사람을 불러서 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겠다 하시는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수넴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배경을 생각하면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이 아주 캄캄한 밤의 빛처럼 더 환히 빛납니다. 수넴 여인은 이제 오므리 시대 오므리 왕, 그 다음에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이렇게 나아가죠. 아합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합 하면은 북이스라엘에서 아주 악명이 높은데 무엇으로 악명이 높냐면 바알이라는 신을 도입한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조금 긴장을 풀고 한번 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나뉜 것은 대체로 기원전 930년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왕위에 오른 것은 875년쯤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아이들은 금방 계산할 텐데 930년에 남조 북조가 나뉘었고 아합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는 875년이니까 몇 년쯤 지났을까 하면은 아이들은 벌써 딱 계산이 되죠. 약 55년쯤 됩니다. 55년 사이에 이스라엘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첫째 왕이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 계명을 오늘 낭독한 이 계명을 자기들을 위하여 헛된 상을 만들고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 계명을 어겼죠? 그런데 이 계명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55년 지나면서 아합은 바알을 드려왔습니다. 말하자면 1계명을 어긴 겁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했는데 다른 신을 도입해버렸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긴 것 때문에 여로보암 왕가가 멸망되었고 그 다음 이어서 바하사 왕조가 시작되었는데 바하사 왕조도 멸절되었죠. 그리고 시므리 왕조도 멸절되고 그 다음에 아합이 속한 것은 오므리 왕조인데요. 55년 만에 왕조 4개가 바뀌었습니다. 지도층이 55년 사이에 4번 바뀌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이 2016년인데 지금부터 55년 생각하면 55년을 한번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2016년이고 55년 전이면 1961년이고 1961년이면은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이 5월 16일일 겁니다. 5.16 쿠데타가 지금부터 55년 전에 있었거든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때 이야기를 생생하게 좀 아실 겁니다.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들어서 아주 생생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합이 바알 신을 도입했을 때 그것을 보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는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보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55년 전에는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하는 일이 있었는데 급작스럽게 나라가 몰락하는 겁니다. 아주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는데 어느 정도로 어두워지냐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자기 궁전에서 먹여 살립니다. 왕이 자기 소신껏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850명 선지자를 먹여 살리는 여자의 치마 속에서 왕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그 나라의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저희 나라도 최고의 지도자가 의와 공의와 진리를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대신에 무속인의 영향을 받아서 다스리고 하니까 나라 전체가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럼 그렇게 어둡고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어둡고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성도를 사용하여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십니다. 남자도 아니고요, 여자입니다. 아이가 많은 여인도 아니고 딱 한 명 아이를 낳았던 그러한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시대에 나는 나의 나라를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 나가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열왕기하 4장에서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엘리사가 활동하는 데에서 지금 첫 번째 거의 그 초기에 해당하는 일로 4장을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더 이 시대의 배경을 지금 아까 엘리야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엘리사 시대고 엘리사는 엘리야가 약 25년간 다스렸습니다. 875년에서 기원전이니까 역산하면은 850년까지 다스렸고요. 지금 이때는 기원전 850년입니다. 기원전 850년이니까 우리나라로 생각하면은 뭐 아주 고조선 그런 때이겠죠. 고조선의 실제 여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여튼 그러한 기원전 850년쯤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때 엘리야는 하늘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께서 현세적인 사람들에게 바알을 사람들이 섬길 때에는 눈에 보이는 바알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될 것이다 생각해서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바알은 비의 신인데 바알의 피를 잘 내려주면 우리나라에 풍년이 될 것이다 해서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이 있다 하면서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의 선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에 하늘에 올라간 분은 셋이죠. 에녹이 있었고 엘리야고 그 다음에 예수님입니다. 아주 현세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어서 주님의 종을 데려 올라가셨습니다. 바알을 섬기지 말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섬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제자 가운데 50명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신 데려다가 어디 산 위에 떨어뜨릴지 모르니까 찾겠다고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아이들이 그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면서 졸졸졸 따라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 같이 누가 우르르 하면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니까 막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면서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엘리사는 이 대머리였을 것이라고 그리는데요. 아, 대머리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저도 좀 머리가 빠지는데요. 머리가 빠지는 건 대체로 나이 들었을 때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엘리사는 나이가 젊었을 때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약 50년간 일을 했기 때문에 이때 엘리사의 나이는 젊었을 겁니다. 또 이스라엘에서는 여행할 때 이렇게 태양빛이 강하기 때문에 모자나 두건이나 쓰고 다닙니다. 여행 갈 때 그냥 가는 법 없죠. 특히 머리가 이렇게 머리숱이 적으신 분들은 외출할 때 잊지 않고 꼭 모자를 챙깁니다. 뜨거우니까. 긴 여행을 가면서 대머리로 가는 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상징적인 말인데요. 머리가 많은 건 힘이 좋다는 것을 뜻하는데 성경에서 그런 용례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할 때에는 올라가라는 말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열왕기하 2장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안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안 믿으려고 하면서 엘리사에게 야 니네 선장 올라갔다며 너도 올라가봐 올라가봐 대머리여 힘없지 올라가봐 올라가봐 애들이 줄줄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신이라는 것이 사유에 쫙 깔려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디에서 그 말을 들었을까요? 부모들이 그 말을 하니까 아이들이 그 말을 하면서 저놈 엘리사 하고 부모가 이야기하니까 저 사람 집에서 나가네? 어디까지? 졸졸졸 따라가다가 애들이 놀려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신이라는 것이 아주 팽배할 뿐만 아니라 적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셨지만 그걸 볼 눈이 없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성도를 앞에 딱 놓으셨습니다. 다시 이제 지금 배경을 조금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열왕기하 4장을 보면은 수넴에 있는 어떤 여인이 그 엘리사를 대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부터 읽었는데요. 8절부터 37절까지 읽었는데 여기는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루는 이라는 말로 이 문단들이 나뉩니다. 8절에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 이르렀고 11절에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누웠고 그리고 18절에 아이가 자라며 하루는 추수꾼이 나가서 그 추수꾼들에게 그 아이가 나갔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는 하면서 재밌는 이야기로 아주 신앙에 중요한 것을 평범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알 수 있게 합니다. 지금 하루는 이제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수넴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습니다.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있으니까 지체가 높은 여인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엘리사하고 이야기할 때에도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케아시를 두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죠. 남자 앞에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신하고 채통 있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수넴을 지나서 갔는데 수넴은 그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에서 서쪽에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 강이 흐릅니다. 계절천 와디 강이라는 것이 계절천이 흐르는데 그 강이 흘러서 갈멜산 있는 지중해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이스라엘 골짜기는 농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거기에 수넴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수넴은 엘리사가 머물러 있던 곳하고 약 32km쯤 떨어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32km 하면은 고속도로 타면은 뭐 한 20분이면 간다 뭐 이런 정도 15분이면 간다 이러겠지만 이제 그 당시로 걸어간다 하면은 32km다 하면은 이 거리 감각이나 시간 감각을 생각하면은 그냥 가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러나 마음을 상당히 기울여야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엘리사는 엘리야가 곳곳에 선지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그 선지학교에 다니면서 학생들을 돌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담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순례하면서 여행을 하였습니다. 앞에 보면은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베델에도 가고 여리고에도 가고 거기 선지 생도들 만나서 이야기한 일들이 있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수넴에 이르니까 거기에 있는 지체 높은 이 여인이 엘리사를 강권해서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그냥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아보고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여기 저희 집에 와서 음식도 드시고 하나님 말씀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음식을 드시고 떠나는 엘리사의 모습을 볼 때 여인으로서 느끼는 어떤 감정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음식을 잘 드셨으니까, 대접해 드렸으니까, 그 다음 여인으로서 그 손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여행하고 수고하는 분인데 그분을 내가 정성껏 대접했다. 그러면 잘 음식을 대접했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 다음 좀 잘 먹었으니까 좀 쉬어야죠. 쉬는 것이 좋을 텐데 거기서 32km의 길을 또 걸어가야 됩니다. 32km를 걷는다고 하면은 1시간에 군대 생군할 때 6km 한다 하죠. 6, 30입니다. 5시간 걸어가야 됩니다.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드렸을 줄 몰라요. 가다가 좀 더 드시라고. 여인의 마음으로는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데 우리가 그를 위해서 담이 있는 방을 만들어 줍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지금 여기 성경에 담 위에 그 방을 하나 만들자고 하는데요. 담 위에 만든다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은 그 집이 이렇게 지붕이 평평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지붕이 이렇게 경사지는데 비가 별로 많지 않은 데서는 평평하죠. 평평한데 거기에 그냥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해가지고 들어가면 이슬을 피하여 쉴 수가 있지만 대체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담이 있는 제대로 된 방을 만들고 거기에 그분을 위해서 쉴 수 있는 침대를 만들고 또 책상을 두고 의자를 두고 그리고 촛대를 둡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거기 침대에서 잘 쉬기도 하고 책상에 앉아서 의자도 있고 책상도 있고 촛대도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할 수 있게 그렇게 마련해 주자고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를 생각하여서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주자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거기에 동의하였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텐데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아마 호의적이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 여자 돈 좀 있다 해가지고 돈을 저렇게 쓴다 하면서 만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분위기였다면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취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이 여인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남편에게 필요한 말을 해서 설득을 해서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하고 시작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으니까 참 잘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침대가 있어서 피곤해 긴 여행을 걸어서 여행길에 발이 피곤할 텐데 발 쭉 뻗고 쉴 수도 있고 책상에 앉고 의자가 있고 촛불이 있어서 불을 켜고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고 참 주도 면밀하게 잘 준비한 것을 보고 그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겠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환을 통해 가지고 게하시를 통해서 여인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잘 준비를 하였는데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내가 무엇을 구해줄까? 그렇게 묻습니다. 바로 앞에 3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모압하고 전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은 왕은 부자들에게 돈을 징수하는 법입니다. 어떤 때는 무리하게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억울한 일이 있으면 내가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줄까 하고 말하니까 여인은 나는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하고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를 하거나 다른 것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문제는 자기가 책임질 건 딱 책임지고 나는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여인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졌습니다. 도와주려고 했는데 딱 말하니까 엘리사가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엘리사는 또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 여인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그때 게하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여인에게 아들이 없고 남편은 나이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해서 그 여인을 오라 해가지고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여인이 아닙니다. 내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속인다는 말은 실망시킨다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말을 했는데 1년 후에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실망하게 되겠죠? 말이 안 이루어지면 속이는 것이 되고 실망시키는 것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강조될 말은 17절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이 말입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한 해 지난 다음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둘째 부분입니다. 셋째 부분 또 하루는 시작합니다. 18절에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 나아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예언자의 말대로 태어난 아이가 잘 자라서 혼자 들판에 나아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추수때가 되니까 아버지는 아침에 일찍 밭에 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하고 인사했겠죠? 그러다가 집에서 있다가 어머니 나 아버지에게 가고 싶어요 하니까 어머니께서 옷을 잘 입혀주면 그것 옷을 입고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추수하는 것을 구경하기도 하고 도와준다 하면서 혹시는 일을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잘 놀고 그 아이가 놀면서 아주 유쾌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머리를 잡으면서 내 말이야! 머리야! 하면서 소리를 치르는 겁니다. 가을에 이 뜨거운 뙤약볕이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아버지는 상당히 매정합니다. 그래 하면은 야, 네가 알아서 일 처리하고 자기가 안고 막 뛰어가야 될 텐데 종에게 그 아이 지영이한테 데려다 줘. 그러놓고 이 무심한 아버지는 일만 합니다. 밭에서 돌아온 그 아이를 아는 수넴 여인은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아마 얼음찜질, 지금 같으면 얼음찜질일 텐데 그때는 얼음찜이 없을 테니까 찬물로 찜질을 하거나 옷을 벗겨주거나 마사지를 하거나 그러면서 아이의 몸이 점점 차가워지니까 주물러주기도 하고 그 안아주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방책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은 아이가 어머니 무릎에 앉았다가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았다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책을 다 써봐도 아이는 점점 더 눈이 풀리고 손이 축 처지고 자기 이렇게 안았는데 그냥 점점 더 죽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따뜻한 온기를 아이에게 주려 했는데 오히려 아이의 차디찬 기운이 자기에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무릎에서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본다는 것은 그건 어머니로서는 가장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에게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얻은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얻은 아이가 그냥 죽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진다면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비난할 겁니다. 그렇게 요란박정 내면서 저 선지자를 위해서 집도 지어 방도 만들어준다 하더니 그 그 극골이 뭐냐 하면서 주위 사람들이 비난하거나 욕할 수도 있고 남편이 침묵하던 남편이 어떤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 이런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지 그러한 것을 유감스럽게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지어내서 다른 식으로 위로를 받으려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열왕기하 4장을 읽을 때 여인의 입에서 나오지 않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 여인은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숨을 거두었지만 그 아이를 그대로 안고 하나님의 사람의 방, 거기에 있는 그 침상에 아이를 뉘고 문을 닫았습니다. 내년 이맘때 아이가 있으리라고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곳에 아이를 놓고 문을 닫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도 아이가 죽었으니까 내가 가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예언자에게 다녀와야겠으니까 나귀를 내어주고 사원 한 명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갑니다.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묻지만 샬롬입니다. 샬롬이라는 건 인사말입니다. 빨리 다녀올게요. 여보 알았어요. 빨리 다녀올게 하고 아주 재치있게 말하면서 그냥 갑니다. 그 사원에게 이제 남편이 사원하고 나귀를 보내주니까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멈추지 말라 하면서 32km를 힘차게 달려갑니다. 32km를 사원이 달려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전문적인 마라톤 선수는 42.19km를 2시간 7분, 이봉주 같으면 2시간 7분 그 정도가 달렸죠. 32km니까 종이고 나귀 타고 하니까 15km쯤 달리려도 한 2시간쯤 힘있게 쉬지 않고 가면 한 2시간쯤 걸렸을 겁니다. 갈멜산이 있는데 거긴 이스라엘 골짜기인데요. 이스라엘 골짜기는 계절천이어서 이 땅이 그 아주 잔이 잡니다. 모래나 그런 잔 흙들이 있어서 마차를 타고 달려오면은 먼지가 부하게 이렇게 일어납니다. 엘리사는 갈멜산에 있다가 저기에서 누가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달려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산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아래에 있을 때 위에서 보면은 누군지 좀 알 수 있습니다. 보니까 수넴 여인이니까 게하시를 보내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 합니다. 그 여인에게 평안하냐, 남편이 평안하냐, 아들이 평안하냐, 샬롬 하냐고 묻습니다. 여인은 게하시에게 샬롬 평안합니다 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산 위에 올라와서 갈멜산 위에 올라와가지고 엘리사를 보니까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이르게 되니까 그의 발을 그냥 꽉 안아버립니다. 전에는 게하시를 통해서 말을 간접적으로 주고받던 지체 높은 예인이었는데 이때는 어머니로서 마음에 무엇이 있어서 확 엘리사를 안습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깜짝 놀래가지고 웬 여의자가 우리 선생님 안지? 좀 떼놓으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가만두어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고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엘리사는 무엇인지 감지를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여인이 숨을 고르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말대로 낳은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전한 말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나를 낙담케 되고 속이는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일은 있어서 안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은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 경우는 엘리사가 한 말이 땅에 떨어지고 무역해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에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어렵게 얻은 아들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다는 사실이 이 여인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는 그 게하시를 보내서 네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0절 보면은 그 아이의 어머니는 다른 식으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여기 두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첫째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던 말은, 이 말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에 가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에 가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에 가게 하신다. 그때 세 번 이야기할 때 엘리사가 세 번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던 말인데요. 그 말이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앞에 가고 누가 뒤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앞에 가고 여인이 뒤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형세가 바뀌어가지고요. 여인이 앞에 가고 하나님이 좀 졸졸졸 뒤따라가는 형세입니다. 조금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여인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엘리사가 뒤를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아이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그 아이의 어머니는 보통 아이의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도 잘 알고 그 말을 자기 입에 두고서 엘리사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게하시를 보냈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고 보냈으니까 거기 그치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아이의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가지고 뒤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이가 죽었고 침상에 눕혀 있었습니다. 자기가 누웠던 그 침상에 누워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 내년 이맘때 아이가 있으리라고 말하던 그 자리에, 말씀이 선포된 그 자리에 아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아이의 눈에, 자기 손을 그 아이의 손에 올려놓고 엎드렸습니다. 아이는 이만하겠고요. 엘리사는 더 컸을 테니까 이렇게 부둥켜 안은 셈이 될 겁니다. 기도하고 부둥켜 안고 그 다음에 또 내려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아이를 부둥켜 안으니까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하고 눈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곧바로 게하시를 불러서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해서 부르니까 엘리사가 내 아들을 취하라 해서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 아이를 안고 나아갔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시신을 만지면 만지는 사람이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얻은 아이가 살아날 것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부정이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사망을 몰아내고 다시 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수넴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은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혹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태어난 것과 비슷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에 아이를 얻은 다음에 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이를 그 사르밧 과부에게서도 다시 살려주니까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렇게 고백하였는데 수넴 여인이 내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도 그겁니다. 엘리사의 입에 있는 말씀이 진실하다. 이것이 진실하기 때문에 이 말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되고 아이가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니까 그럴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대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넴 여인이나 사르밧 과부가 모두 죽었던 아들을 다시 얻었는데 그 결과로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죽었던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부활로 다시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열왕기하 4장에 있는 이야기이고 오늘 또 8장을 읽었는데요. 5장, 6장, 7장 지나서 8장까지 가면은 수넴 여인이 잃었던 기업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8장 가기 전에 6장, 7장 보면은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었고요. 기근이 7년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람 군대가 침입해서 7장 뒤에 보면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흉년 가운데 있었고 외적의 침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던 사람을 그 언약의 저주에서 빼내서 다른 데서 쉬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7년 후에 돌아와서 그 기업을 회복시켜준 이야기를 우리는 열왕기하 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으로 상징되는 영원한 나라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7년간 흉년을 보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던 곳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승천으로 하늘을 열어 보여주셨지만은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하던 때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반이었는데 엘리사 시대에는 7년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활동을 해도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고 점점 더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고 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계속 바알을 섬기고 있고 예후가 아합 집안을 다 죽인 다음에도 역시 금송아지를 계속 섬겼습니다. 나라의 정치자가, 위정자가 이 거짓 선지자의 영향을 받을 때 일관성도 없고 얼마나 사회 전체가 큰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는지는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수넴 여인과 같은 이름 없는 여인의 마음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 여인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해서 자녀도 주고 기업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아합 시대에 사셨다면 그리고 이세벨의 농간에 의해서 나라의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런 것을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까지 입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는 수넴 여인과 같은 사람을 우리의 모범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다른 사람의 부족과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지 살펴보도록 하였습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못 견뎌한 사람입니다. 내 아이가 어떻게 되었다? 이것보다도 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이름이 훼손되는데 이러한 데 마음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여인을 주님께서는 그 시대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명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지지해 주셨고 엘리사는 그러한 사람에게서 굉장한 격려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구약의 교회를 주님께서 보존해 나가셨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바라고 나아갑니다. 자기 아이가 죽었지만 여인은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도 안 하고 심지어 엘리사에게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다른 현실입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유기의 순간에도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러한 여인에게 기업도 회복시켜주시고 자녀를 주셨을 다시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업도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에 참여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강합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여인은 세상에서 제일 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도 믿음 있는 이 수넴 여인의 뒤를 졸졸 따라갔어야 됩니다. 강한 이유는 그 여인이 여인에게 강력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기 때문에 믿음 있는 여인은 강한 겁니다. 이 말씀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약속했으면 이 자녀는 죽는 법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수넴 여인은 그 믿음으로 행하였습니다. 믿음 있는 여인은 세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합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해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크고 귀한 것, 제도적인 어떤 계획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가운데에서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정한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고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이 사회의 유명한 사람들, 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을 통해 사는 일이 아니라 사회에서 인정받는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진토위의 주인이다. 나는 이름 없는 사람과 똑같다. 나는 더 이상 내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불러일으키시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대교의 현실이 가득한 사회에도 주님의 교회에 찬란한 빛을,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복주어 거룩하게 하신 이날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16년 전에 현상교회를 세우실 때 다른 것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세우셨고 목사님의 신실한 봉사를 받으셔서 주님께서 여기에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고 죽음이 이길 수 없는 생명이 넘치는 거룩한 사회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16년간 저희 가운데에서 행하셨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와 같이 작은 사람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세워나가시는 일을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 주님의 은혜에 크게 감사를 드리지만 수넴 여인의 믿음에 비추어 볼 때에 저희들은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되면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그 안에서 생활했던 모습이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모습이 저희 안에 있었던 것도 숨길 수 없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저희의 잘못을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저희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고 세워주셔서 이 말씀으로 주님의 교회가 능히 든든히 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세력이 저희를 둘러싸고 있고 때로는 위협하고 있고 이 사유의 사람들은 사유의 어두운 현실을 보면서 너희 교회는 무엇을 하느냐 말을 하지만 이러한 때 주님께서는 무명의 성도의 마음 가운데에서 큰일을 행하시고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일으켜서 이 사유를 이겨나가게 하시오니 저희들이 그러한 믿음을 갖고 이 교회가 그러한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전진케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또한 상을 당한 목사님 가족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